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향한 TV 연설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묻기 위해 쿠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사흘째인 22일 아바나의 국립대극장에서 진행된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는 플로리다에서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 역사와 이념의 장벽, 고통과 분리의 장벽이라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뒤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쿠바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쿠바 국민을 돕는 대신 피해를 줬다며 금수 조치를 해제할 때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 국민에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등에서 22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대해 전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TV 성명을 통해 나토가 이 어두운 날에 동맹인 벨기에와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비극적이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비겁한 공격은 민주적 가치와 열린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테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증오와 폭력을 퍼뜨리려는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공격을 가했다며 유럽연합은 브뤼셀은 물론 벨기에와 유럽 전체가 테러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위기대처회의가 끝난 뒤 이번 테러를 유럽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가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IL에 대한 단호한 격퇴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등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직후 현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 공격 기후 브뤼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보트의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과 조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또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 여성 공군 조종사 나제드자 사부첸코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의 일원으로 반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반군 진지에 대한 폭격을 요청해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러시아 국영 TV 방송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러시아 법원은 또 사부첸코가 불법으로 러시아 영공을 넘었다며 $100가량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새 주한 미군 사령관의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이 곧 지명될 예정인 가운데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1일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육군대장인 브룩스 사령관이 장교 임관 이후 탁월한 능력으로 미군을 위한 개척자와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발칸,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작전 지휘관으로 또 미 중부 사령부와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예리한 인식과 소통과 전략 기획과의 능력을 키우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벤바 전 콩고민주공화국 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21일 벤바 전 부통령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한 민병대가 살인과 성폭행, 약탈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운회사와 관련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국인 소유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선주들이 북한과의 연관을 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동선박 4척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후에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최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부 내륙 지방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해운회사와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중국인 소유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선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중국인 소유 선박 4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부속서에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던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관련 선박 31척 가운데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가 풀린 선박들은 JH-86과 진타이, 진텅, 그랜드 카로 등입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선박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2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 선박 4척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후에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더 이상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이들 선박이 더는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별도로 중국 당국도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선박들이 다시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와 연계될 경우엔 제재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재위원회는 앞으로 제재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조치가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주들이 나서서 선원을 해고하고 더 이상 OMM 통제하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 그리고 제재위원회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이번 조치와 함께 최근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선박의 편의 취적을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한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이 편의 지적하는 국가들 가운데 한 국가가 북한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이른바 편의지적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편의지적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핵심 관련국인 미한 중 세 나라 간 협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수석대표는 어제 서울 외교부에서 만나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논의하면서 최근 중국 측이 6자회담 틀 안에서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두 수석대표는 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평가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쪽갱도에서 최근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잭 리우 연구원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우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핵실험이 실시됐던 북쪽 갱도에는 입구를 중심으로 발자국을 비롯해 터널 입구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배수장치가 관측됐습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터널 굴착 작업은 없지만 터널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리우 연구원은 지난 1월 핵실험을 한 공간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임이 있다는 건 갱도 내 또 다른 실험 공간이 마련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추후 폭발 실험을 위해 해당 공간에서 고여있는 물을 빼는 등 보수 유지 작업을 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리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쪽 갱도 외에 중앙지원시설과 남쪽 갱도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앙지원시설은 건물을 중심으로 자동차 바퀴 자국과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 등이 관측됐고 남쪽 갱도는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쪽 갱도는 제설 작업으로 큰 트럭이나 관련 장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적어도 추후 실험을 위한 유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리우 연구원은 파악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 분석에서 서쪽 갱도에서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폐석 더미의 크기는 마지막 굴착 작업이 있었던 2015년 11월 이후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고 발자국이나 터널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제설 작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리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법 틀 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새 유엔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부가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친선대회에 캐나다인 9명이 참석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대회를 알고 있지만 추가로 언급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캐나다 공관이 없어 영사 지원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는 만큼 캐나다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는 북한에 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항공 95에 올려 관련국에 알려야 한다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협약 부서상의 의무를 북한에 환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항공기나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이를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유일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개설한 이 사이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북중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비터왕이 공식 출범했다고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비터왕은 지난해 8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북한이 인정하는 유일한 대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망을 이용해 상품의 주문과 접수 등 활동을 진행하는 상업 형식입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과기발전유한공사가 만든 비터왕은 중국 다렌시 진전우 신구의 산업단지에 주소를 두고 지난 2월 16일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북중 무역의 3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교역액이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터왕이 중국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제3세계 시장을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터왕 홈페이지에는 북한관뿐만 아니라 중국관과 러시아관도 설치됐습니다. 현재 비터왕 북한관에 오른 품목은 각종 광물과 건자재, 공작기계, 자동차, 관광상품 등 10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관 온라인 매대에는 판매하는 제품과 제품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북한 업체의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광산, 금속, 야금 분야에서 희토류 관련 제품을 파는 조선 마식령 무역공사가 물품 공급업체의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월 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산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그리고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상거래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말 천리마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기계와 건설자재, 공예품, 식료품은 물론 우표와 미술, 영화 등의 상품들을 판매했습니다. 북한은 또 몇몇 대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내 북한 탈북민들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 때문에 탈북민 강제 송환의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인권 난민 지원 활동가인 스베틀라나 가누슈키나 씨는
18일 VOA와의 전화와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불법 입국자 송환 협정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협정은 불법 체류자가 적법한 난민이나 망명지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가누슈키나 씨는 탈북민들이 대부분 러시아 말을 못하거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스스로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다며 새 협정은 사실상 탈북민 송환 협정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세한 협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시민단체들은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30일 안에 추방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거의 없는 만큼 이 협정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새 협정이 송환 시 생명의 위협이나 박해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국제난민협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거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송환 시 박해의 위험이 있는 여러 나라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 추방한 전례가 많아 유엔에서도 악명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르츠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새 북러 협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해외에 송출하는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을 체포해 강제 송환하는 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러시아 최대 난민지원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민지원 설립자인 가누슈키나 씨는 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을 통해 옛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지만 러시아의 탈북민 보호 조치는 이를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누슈키나 씨는 이런 러시아 당국의 조치는 최근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며 지난해 러시아에서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탈북민 25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38명이 임시 망명을 신청했지만 아무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누슈키나 씨는 이 가운데 31명이 임시 망명 지위를 받았지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러시아의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허용된 사례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임시망명 지위를 받은 신청자들은 해마다 지위를 연장해야 하며 난민 지위가 거부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 망명을 신청한 탈북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에 입국한 이 탈북민은 단식 투쟁 끝에 가까스로 망명 신청을 했지만 러시아 이민국은 그가 난민이 아니며 본국에 송환돼도 박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간투슈키나 씨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 탈북민의 송환을 막지 못하면 새 북러 협정에 기반한 강제 북송 사례들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부가 송출한 외화벌이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투슈키나 씨는 러시아 당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현재 다양한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체류 중인 북한인의 수가 3만 3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과 러시아 외화벌이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은 과거 VOA에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외부에 나와 북한의 현실을 깨달은 노동자들이 대개 탈출을 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으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떠나는 탈북민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러시아 내 탈북민 여러 명이 유엔의 중재를 통해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안전가옥에서 한국행을 대기 중이던 탈북민들은 3년 전 VOA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한 뒤 한국으로 떠나며 적어도 해마다 2, 30명이 한국에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집세와 생활비, 의료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불편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모두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권보호 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VOA에 러시아 정부가 적은 규모이지만 탈북민들의 한국행에 계속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러시아 당국의 조치나 북러 협정에 따른 북송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투시키나 씨는 아직도 많은 탈북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러시아 정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투시키나 씨는 러시아 내 다양한 인권운동과 난민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미국보다 12년, 일본에 비해 10년이나 늦게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체가 된 그 자체가 사실 저도 이제 인권대사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인권법도 통과가 안 되는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이해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보다 더 떳떳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하고 이듬해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10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당사국임에도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2014년 2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연대에 대해 보조를 마쳐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북한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포괄적이고 잔인한 인권 실태들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 정부가 향후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을 지낸 원재천 한동대 교수입니다.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까지 받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 정도 수준의 권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거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최소한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새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3년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인권 대화 추진을 한국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설치해 공개 처형이나 고문 등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즉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입니다.
북한의 가해자들한테 경고성 메시지를 줌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통일 후에도 관련자를 일부 처벌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자료들이 많은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통일 후 사회통합 작업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적절히 활용할 그러한 가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과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한국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이 재단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 특히 이제 NGO, 시민단체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의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주었었고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그런 재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통해서 이런 북한인권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단체는 33곳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연간 2천여만 달러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단체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과 달리 재단을 거쳐서 간접 지원하는 형식을 택한 것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북한인권법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에 비해 내용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한 제도나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전문적인 범죄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아닌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설치되는 것과 법안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의 지난 2일 기자회견입니다.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 시 짤뜨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기록 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한 바 있다. 절충안처럼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전론발휘로 만들고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북한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파악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통로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 직명대사를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북한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폐목선이 어제 오전 충청남도 서산시 바닷가에서 발견돼 군경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길이 4m, 폭 1.5m 크기의 소형 배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이 배에 표시된 무출이라는 배 이름을 근거로 이 배가 황해남도 강령군 무출리에서 해류를 따라 남쪽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 배가 오래되고 낡은 무동력 선인데다 바닥 틈으로 물이 쉽게 새들어와 침투 수단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떠내려온 것으로 미뤄볼 때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 2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2월 중 북중 교역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 2월 교역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북중 총 교역액은 약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 북한의 대중국 수입과 수출은 각각 1억 6천만 달러로 2015년 2월과 비교해 수입은 6.9%, 수출은 약 2.4% 증가했습니다. 또 2016년 1월과 2월 북중 교역 합계는 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약 6,8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은 2015년 2월과 비교해 14%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무연탄 다음으로 대중국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의류로 약 6,4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이 기간 의류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56%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화학 비료 수입액이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배 늘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일반 차량 1,000만 달러 그리고 휴대전화 230만 달러어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식인 쌀은 약 10만 달러어치가 수입됐고 옥수수 수입은 없었습니다. 한편 2016년 2월에도 북중 간 원유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공용 등유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약 1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출원한 국제특허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0.0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국제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6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에 체결된 국제특허 협력 조약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국제특허법 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면 조약을 체결한 전 세계 148개국에서 동시에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했고 1980년에 국제특허협력조약을 조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조약에 따라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제약과 금속공학, 표면처리기술, 화학공학 등입니다. 북한은 앞서 2014년에 4건, 2013년에 1건, 2012년에 3건 등 해마다 서너 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00년 이후 출원한 국제특허는 총 38건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국제특허 출원 수치와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우 총 21만 8천 건의 국제특허가 출원됐고 이 가운데 미국이 5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중국,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만 4천여 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기술과 관련한 특허가 16,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통신과 전자기기, 의료기술, 수송기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지난주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원비어 씨가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은 같은 학교 학생이 북한에 억류된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에 봄비가 내리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교정. 봄방학 기간에도 공부에 여념없는 학생들과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이 학교 무역학과 3학년인 오터 원비어 씨도 북한을 여행하기 전까지는 이들과 같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 여행 중 북한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구금된 뒤 북한 최고재판소에 의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으면서 북한 내 12번째 미국인 억류자가 됐습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and I have no idea what sort of penalty I may face.
원비어 씨는 미국 내 교회의 사주와 미 정보기관과 연계된 교내 동아리 모임의 부추김, 그리고 미 행정부의 묵인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며 눈물로 사죄했는데요. 이에 대해 언급된 단체들은 원비어 씨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원비어 씨가 재학 중인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들 역시 그의 발표 내용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It definitely felt staged. You knew that he was being directed in a sort of way, because that's definitely not American.
정치학 전공인 데이비드 씨는 원비어 씨의 자백 장면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국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 당국에 의해 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조 피트만 씨는 호기심에 선전물에 손을 댈 수 있겠지만 미국 내 특정 단체와 미국 정부가 연관됐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clearly pressured to say things. It wasn't all his words. So, but regardless, even if he did do like
원비어 씨가 북한 당국이 하라는 대로 말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입니다. 학생들은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의 15년 노동교화형 선고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처벌이며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학생 지안 씨입니다.
Apparently, they do not agree with the idea of North Korea's ways of doing things. So
미국인 학생들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아온 일련의 방식과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씨는 원비어 씨가 실제로 선전물을 훔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5년 노동교화형은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윌리엄 로저 씨 역시 북한의 처벌이 충격적이라며 슬픈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shocked. I guess really bad for him. I just and like I was saying before, just I was wondering like what why he was there in the first place.
윌리엄 씨는 그러면서도 원비어 씨의 방북 자체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브룩 댄스모어 씨는 북한 당국의 처벌이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북한 여행에 관해 원비어 씨가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Kind of I think we should all beware and we should be critical citizens and we should definitely I know there's lots of
미국인으로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등 국제사회의 흐름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조 피트 씨는 미국인이 어디로 여행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최 씨도 많은 여행객들이 북한을 무사히 다녀온 것으로 안다며 원비 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들은 원비어 씨가 12번째 북한 억류 미국인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줄곧 교내 학생 언론인 카발리에를 언급했습니다. 카발리에는 원비어 씨 억류 사태 이후 미국 정부와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 원비어 씨 가족의 반응을 단독으로 싣는 등 이번 사태에 관해 큰 관심을 기울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카발리에는 지난달 29일 원비어 씨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비어 씨의 억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원비어 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아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사진 몇 장을 통해 본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원비어 씨 부모를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해 아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들은 원비어 씨의 운명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처벌대로라면 그가 37살이 돼야 돌아오겠지만 지난 20년간 10명의 미국인 억류자들이 풀려난 전례로 미뤄볼 때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원비어 씨의 석방도 이뤄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비어 씨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억류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Just try to hang in there in the meantime, and we're behind you at UVA. So,
hey Otto. Hey, my name's David. Know that we care about you a lot at UVA. Know that you're not forgotten. We hope that you come back safely. People are definitely praying for you.
힘들겠지만 잘 견디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들과 미국 정부는 원비어 씨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I hope I get to meet you in person, man. I hope we get to have a meal. So yeah, see you soon.
VOA 뉴스 장량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또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0도, 남포 최저 3도에서 최고 9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 강계는 최저 1도,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9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약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 4도, 최고 7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을 향한 TV 연설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묻기 위해 쿠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사흘째인 22일 하바나의 국립대극장에서 진행된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바나는 플로리다에서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곳에 오기 위해 역사와 이념의 장벽, 고통과 분리의 장벽이라는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뒤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쿠바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쿠바 국민을 돕는 대신 피해를 줬다며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할 때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국민에게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등에서 22일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대해 전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TV 성명을 통해 나토가 이 어두운 날에 동맹인 벨기에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비극적이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비겁한 공격은 민주적 가치와 열린 사회에 대한 공격이라며 테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증오와 폭력을 퍼뜨리려는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공격을 가했다며 유럽연합은 브뤼셀은 물론 벨기에와 유럽 전체가 테러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위기 대처 회의가 끝난 뒤 이번 테러를 유럽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가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단호한 격퇴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등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직후 현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에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테러 공격 이후 브뤼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보태세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과 존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또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하는 해외 용병들의 출신국이 100개가 넘는다면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무수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우크라이나 여성 공군 조종사 나데지다 사부첸코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부첸코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의 일원으로 반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반군 진지에 대한 포격을 요청해 현장 취재 중이던 러시아 국영 TV 방송 기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러시아 법원은 또 사부첸코가 불법으로 러시아 영공을 넘었다며 100달러가량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새 주한미군 사령관의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이 곧 지명될 예정인 가운데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1일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육군대장인 브룩스 사령관이 장교 임관 이후 탁월한 능력으로 미군을 위한 개척자와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발칸,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작전 지휘관으로 또 미 중부 사령관과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예리한 인식은 물론 소통과 전략 기획과의 능력을 키우며 장병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장피에르 벤바 전 콩고민주공화국 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ICC 재판부는 21일 벤바 전 부통령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견한 민병대가 살인과 성폭행, 약탈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